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할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왕국 10대 왕 아사랴, 남왕국 11대 왕 요담, 북왕국 14대 왕 스가랴, 15대 왕 살룸, 16대 왕 므나헴, 17대 왕 부가히야, 18대 왕 베가. 앞선 15장 한 장에서 다룬 남북의 일곱 왕의 명단입니다. 반면 남왕국 12대 왕 아하스의 사적은 오늘 본문인 16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왕들의 사적에 대한 짤막한 기록들을 멈추고 장을 달리하여 아하스의 사적을 한 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 20절로 구분되는 본문은 유다 아하스 왕의 삶의 여정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신앙적 의미를 가진 그 이름만큼이나 아하스는 우리에게 정면 교사였는지 반면 교사였는지 본문을 내용에 따라 구분해보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면서 각 왕들의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 왕의 등극과 죽음에 관한 일관된 문구를 마치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그 공식을 따릅니다. 서론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의 등극에 대해서 다룹니다. 결론 부분인 19절과 20절에서는 왕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 부분인 5절에서 18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이를 막기 위한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는 아하스의 내용입니다. 이어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아수르의 제단을 모방하여 새 제단을 짓고 임의로 성전 기물을 개조하고 제사 규례마저 바꿔버리는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 본문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아하스의 삶을 통해 전해질 내용이 어떠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열왕기 각장 서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남유다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는 경우 북이스라엘 왕조의 연대를 기록하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는 경우 남왕조의 연대를 교차해서 기록합니다. 본절은 공식처럼 사용된 형태와 1절은 공식처럼 사용된 형태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본문을 중심에 두고 앞장과 뒷장을 두루 살펴봄을 통해서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본문을 중심으로 뒤이어 나오는 17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앞장과 뒷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기록된 왕의 이름 앞에 그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17장 1절에서는 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서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고 기록하고 그 앞에 그 소속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략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앞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 그의 등극을 알릴 때 이미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장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그의 말년에 겪었던 사건에 이어서 곧장 아하스 때에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베가였지만 남왕국의 왕은 요담에서 지금 아하스로 바뀌고 있어 구태여 르말리아의 아들에 대한 소개를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본문의 서술적 진술이 끝나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작성된 기록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1절보다 본문의 기자는 5절에 좀 더 무게를 주고 싶어서 생략한 것은 아닌지 이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였습니다. 반면 남왕국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믿음과 행위를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잣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반면 유다는 긍정적이었던 평가를 평가 기준의 잣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이 기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은 3대 왕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하나같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않았다와 같은 조건적 평가를 받는 것이 유다 왕을 향한 평가의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어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아하스 왕에 대한 한줄평은 예외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삶의 기록으로 증명된 그의 악행이 어떠했는지 일일이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앞선 짐작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 악행의 실체를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번역된 길의 원어는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는 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레크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범하는 습관이나 실수, 죄악들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었을 때 소위 말해 패턴을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 왕에게서 이스라엘 왕 여러 왕들과 같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다 전체에 있어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은 5대왕 여호람과 아하스 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평가에 잠잠코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어 기록되었던 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3절을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의식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살던 암몬 족속들이 그들의 민족신이었던 몰렉에게 드리는 제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제의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그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있는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상황이 어떠했건, 환경이 어떠했건, 문제가 무엇이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한 일, 역겨운 풍속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지한 백성도 아닌 유다의 왕이 왕자된 그의 아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바친다는 것은 아하스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개역 개정에서는 생략된 그 행위의 주체를 새번역에서는 분명히 합니다. 과거 유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된 내용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였습니다. 아하스는 산당을 제거하기는커녕 직접 이방의 산당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죄를 주저함 없이 범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신명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 그 자리에 앉았던 아하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방 산당을 제거하기는커녕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의 공격에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는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등극하자마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람 왕 르신은 홍해 북단에 에돔의 항구 도시였던 엘랏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7절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에 있어 아하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코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도 외교적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주저없이 행동합니다.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에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이 부분을 기록함에 있어 아하스의 말을 직접 인용한 사실입니다. 새번역과 NIV, NASB에는 직접 인용한 부분을 큰 따옴표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따옴표가 열립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 당시의 정서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함도 그 목적에 포함됩니다. 유다 왕이 지원군을 요청하면서 내뱉은 말은 가히 가관입니다. 종, 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용어였습니다. 아스는 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방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과 자신을 빗대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대표자가 정정하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에게 나는으로 시작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맡겨진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에 이어진 행악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예물로 번역된 원어 효하드는 뇌물 또는 선물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뇌물이라고 번역하고 새 번역에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을 뇌물로 바친 부분은 긴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과 더불어 성전에 있는 은금도 손을 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은금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헌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아하스의 교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아하스가 마치 그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의 청을 받은 아수르의 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곧장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고 그 백성들을 기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유다를 돕기 위해 다메섹을 점령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지원 요청이라는 명분 하에 팔레스타인 진출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뿐 아니라 유다까지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병행 구절인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8장 19절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직까지 이를 알리 없는 아하스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서슴없이 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에 대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아수르 제단을 모방하여 새 제단을 만들고 임의로 성전의 기물을 옮기고 제사의 규례까지 바꾼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을 갔는데 그 목적은 원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가까워져 버린 아수르 왕의 이후 계획을 조심스레 살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하스가 그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서 이방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위치한 제단이었기에 자칫 아람의 제단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아수르의 제단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비유됐습니다. 정리하면 패한 아람 왕의 아람의 신을 그 신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본떠 모형을 만들리는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메섹까지 와서 승리한 아수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모형한 것이 더욱 근거 있어 보입니다.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야는 대제사장쯤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우리야가 불의한 아하스 왕의 신뢰를 이토록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아하스 왕의 말에 즉각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건전한 바른 제사장이었다면 아하스 왕이 그려보낸 이방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받았을 때 보여야 할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바른 제사장이 보여야 할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에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선포했던 그 제사장의 결국은 분명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우리아는 당시 제사장으로 불렸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아하스 왕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바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을 북쪽에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작된 이방 제단에 곧장 나아가 각종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문에는 번제와 소제, 각종 제사를 나열하면서 모두 3인칭 단수 소유격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를 하나로 묶어 자기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하스는 각종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든 제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에 규정된 성전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2의 방법을 가감해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그저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놓인 놋 제단의 위치가 제일 먼저 바뀝니다. 본래 놋 제단은 성전 현관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놓였었으나 아하스는 그것을 제단 북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아하스의 광기 어린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제사장에게 묻는 것이 아닌 명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아는 왕의 말에 분별 없이 그대로 행동하기에 바쁩니다. 아하스는 이 명령을 기자는 본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인용했습니다.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아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여기서 따옴표가 열립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이 노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아하스는 왕인 자신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물을 때 그때만 노제단을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제사는 새로 만들어진 이방 제단, 그 모형을 따른 그 새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율법을 따름이 아닌 한 사람 왕의 말에 따라 종교의 규례가 새로 제정이 되고 백성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성전의 기물도 임의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든 뚜껑이 없는 통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손발과 희생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단에 나가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여기서 손을,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두멍 받침의 옆판은 놋을 부어 만든 장식용 판이었는데 여기에는 사자와 소, 그룹들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떼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물두멍을 옮기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정교한 장식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성전의 기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있다는 그 자체였습니다. 놋바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사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담아두었던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12마리의 소로 된 받침이 이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낭실은 왕이 안식일에 출입하는 전용 통로였는데 그것을 없앤 이유가 앗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문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가 누구를 경외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의 광란은 생애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야 멈춰졌습니다. 19장에서 20절입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남은 사적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음과 그가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음을 기록하는 부분은 열왕기 각 장에서 보이는 결론의 전형이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은 그의 마지막을 보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성에 묻히기는 했으나 그 열조들이 묻힌 왕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그의 사적을 아는 이라면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악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다 12대왕 아하스의 사적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권력자인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악을 행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옳고 그름과 바르고 바르지 못함과 관계없이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생의 마침표인 죽음 앞에서 평등했습니다. 본문의 중심 인물 아하스의 사정 역시 그의 죽음과 동시에 종결됩니다. 20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의 죽음도 기록합니다. 아하스를 위협했던 아람의 르신도 죽었습니다.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도 죽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에서는 디글랏 빌레셀에 이어 살만 에셀이 아수르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보아 그 역시 생의 마침표는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마침표 역시 죽음일 것입니다. 누구도 제 아무리 선하고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의 마지막 그 마침표는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의식을 따르는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유다 왕 아하스가 보인 행동은 아수르 왕에게 뇌물과 함께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예루살렘에 둘러진친 아람과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지금의 결과와 과정만을 놓고 보면 아하스의 행동이 자칫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그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4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가서 유다가 진정으로 경계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은 아하스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람, 이스라엘이 아닌 앗수르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주저없이 본문에서 아하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아하스의 행동이 살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이십니까? 진정 앗수르가 유다를 구원한 것으로 해석되십니까? 앗수르의 제단을 모방하고 새 제단을 만들어 성전 기물을 임의로 개조하고 제사 규례마저 자신의 구미에 맞게 바꾼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말씀이 아닌 이처럼 자신의 의식을 따르는 그 의식의 흐름을 따르는 삶은 이내 세속과 이상한 종교와의 혼합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진리로 따르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이성과 논리, 효율성을 앞세워 구미에 맞게 말씀에 가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로 순간순간 입술에 머무는 우리의 고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의 기자는 두 차례에 걸쳐 아하스의 말을 직접 인용했는데 그중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같이 고백하는 이유는 물론 도움이 절실한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 왕의 입에서 나올 적합한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나는 이라는 1인칭 대명사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인칭 대명사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각자가 1인칭 대명사인 나를 세우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가, 숨김없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가, 나라는 존재를 1인칭으로 내 옆에 세워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해 양화진 공동체의 표어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기인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표어에는 생략되었지만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 외우셨겠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이것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본 아하스 왕은 유다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게 하지 못한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공식이 죽음임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식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평가는 나는 이방 왕의 종이요 나는 이방 왕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정리됩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의 급변함에 따라 효율과 이성, 논리라는 명분 하에 나의 의식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1인칭 대명사 나의, 나 스스로를 넣어서 자신을 객관화할 때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하스, 우리야, 베가, 르신, 디글랏 빌레셀,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생의 마침표를 찍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을 것임을 앞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가감없이 1인칭 대명사 나로 정리함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 안에 아하스와 같이 세상의 종 노릇하거나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속히 말씀의 본질로 회항시켜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 하루하루 함께 지어져 가기만을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